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열려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공허한 대화는 하지만 러시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아무런 결론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면서 휴전보다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이웃나라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적 법적 합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합의를 위반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방식으로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 제안을 프랑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프랑스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이 방안은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방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제안이 파리, 프랑스 정부에서 왔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뺀 채는 논의할 수 없다는 서방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2위 규모의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여객기 등 항공편 일부가 결항 또는 지연되고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말 여행객과 우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날 일본 우정공사 측은 일본항공의 항공편 지연으로 우편물과 소포 배달이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휴대폰을 초조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시스템 복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것을 국토교통성을 통해 일본 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시작된 이번 사태로 60편이 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최대 4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선 2편은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판매도, 항공권 판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후에 항공사 측은 원인을 확인했으며 시스템을 오후 2시까지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항공 측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관해 네트워크가 여러 소스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걸로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사망자 최소 38명을 발생시킨 25일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러시아의 미사일 발사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26일 아제르바이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25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 추락한 항공기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엠브라에르 190기 종인 이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륙해 러시아 연방 소속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동쪽의 카스피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악타우 인근에서 비상착륙을 하다 추락했습니다. 출발지 바쿠와 도착 예정지 그로즈니는 카스피해 서쪽에 있고 악타우는 동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항공기가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국이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짙은 안개 때문에 해당 항공기가 그로즈니 착륙을 포기하고 경로를 변경했던 것이라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독립 언론 메두자는 사고 당일 보도에서 미사일 격추가 사고 원인으로 유력하다고 짚으면서 정황상 발사 주체는 러시아군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 정권의 잔당들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사망했다고 시리아 과도정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둘 라흐만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의 잔존 세력이 이 같은 일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금요일 새벽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장량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 외교장관이 소통을 재개한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 견제를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 꾀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 중국위원회 연례 보고서에서 탈북민 보호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 조치가 제안됐습니다. 미 국무부 종교자유 국제종교자유 대사가 성탄절을 맞아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탄압 시태를 비판하며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전 지역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바다물결 동해 앞바다에서 1에서 2m, 서해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직무정지로 한국 정정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중 두 나라는 외교장관 간 전화통화를 하는 등 소통을 재개했습니다. 중국은 대중강경책을 공언한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 전환을 적극적으로 꾀할 거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서울의 김환영 기자와 김영교 앵커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외교장관이 최근 한국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첫 통화를 했죠.
그렇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한국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겸 외교부장은 지난 24일 전화통화를 가졌습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로 빚어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에서도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한국의 국내 정세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이 국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또 최근 공동의 노력으로 양국 관계가 발전 추세에 있다고 평가하며 한중 관계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되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내년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양국이 APEC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했고 왕 부장은 한국의 APEC 개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지지 입장을 재차 표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APEC 계획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을 추진 중입니다. 이 때문에 왕 부장의 이번 입장 표명은 일단 양국 간 긍정적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한국의 정정 불안에도 중국이 한국을 관리하는 의중이 엿보이는 대화로 보이는데요. 중국의 의도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중국은 한국의 대통령 탄핵 정국이 한반도 정세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외교장관 통화와 관련한 중국 측 발표문을 보면 중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결을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권 박사입니다.
한중관계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안 좋았었는데 특히 이제 올해 들어서 한일중 정상회의하고 난 이후에 한중관계가 조금씩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내년에 정상회담까지 이렇게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탄핵이 되고 이러니까 한중관계를 관리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국 외교 수장들이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가자는 데 합의했다는 점 은 그래도 주목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 김웅규 소장은 중국이 러시아와의 군사 밀착을 등에 업은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과 윤석열 정부의 심상치 않은 대북 강경책을 자신들의 핵심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요인으로 보고 민감하게 주시해온 것으로 분석하면서 이 때문에 비록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이긴 하지만 정세관리 차원에서 한국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김 기자, 최근 한중 관계가 약간 호전되는 조짐을 보였다고는 하지만 미한일 안보협력 체제에 적극적이었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국 측의 부정적 입장, 인식, 이 저변에 깔려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을 중국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2차 탄핵소추안 가결 전인 지난 12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큰 불만을 표명한 데서 보듯 한중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담화에서 국가안보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 스파이설을 제기했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깊은 놀라움과 불만을 표명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홍 박사는 그러나 중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의 우호적인 제1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여부 등 한국 내 정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과의 기존 소통 채널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향후 정국이 전개된 여부에 따라서는 한중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도 전환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부정적으로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좀더 이제 적극적으로 향후 유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라도 일단 현재 관계는 유지하면서 향후에 적극적으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한다. 이런 측면이 아마 중국의 주요 입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중국은 대중 강경 정책을 추구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에 맞서서 미한일 협력 체제의 약한 고리로 보이는 한국을 최대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이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왕이 부장은 조태열 장관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앞서 한중 양국이 공급망 안정을 공동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한중 무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확대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측과 협력을 강화해 세계 생산 공급망의 안정성과 원활한 흐름을 공동으로 유지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추후 미한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불협 화음이 불거질 경우 중국이 그 틈새를 공략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는 그러나 한국은 경제와 안보 두 측면 모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설사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제1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비해 중국과의 협력 공간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한미 기조하에서 경제 그림을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아,
안보적으로는 북한의 핵이 목덜미를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뭐 중국이 해결해 줄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점에서 한국의 입지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선택지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별로 없는 쉽지 않은 맥락이 있을 거다 지금 생각은 드는 거죠.
김 기자, 중국은 얼마 전에도 일본과 외교장관 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은 물론 일본과도 소통을 강화하는 양상인데 어떤 전략적 셈법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이와이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25일 왕 부장과 만나 양국 안보 분야 의사소통을 위한 외교, 방위 분야 고위 당국자 간 안보 대화를 개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내년 이른 시기 왕 부장의 일본 방문도 추진해 중일 고위급 경제 대화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예방해 지난달 페루 리마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양국 정상회담 때 재확인한 전략적 호혜 관계에 입각해 인적 교류와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리 총리는 이 자리에서 중국은 일본과 정상회담 합의를 이행하고 양국 관계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며 실용적 협력으로 더 많은 새 결과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웅규 소장은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앞세워 양자협상을 통해 실익을 극대화하려는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 방식에 대응해 중일 두 나라 관계도 일부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우위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의 전략인데, 중국 그 틈을 파고들어서 오히려 이 소다자, 특히 한중일 이런 협력 체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게 중국의 보관입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왕 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기 철폐, 간첩법으로 구금된 일본인 석방 등을 요구하는 한편, 중국군이 동중국해 등에서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데 대해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와야 외무상은 또 일본은 타이완 상황과 중국의 최근 군사력 배치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김홍균 한국 외교부 제1차관과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26일 도쿄에서 회담을 가졌다고 한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회담에서 현재 한국 정부가 대통령 권한대행 차제 아래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모든 과정은 민주적 절차의 틀 내에서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차관은 한일 미한일 협력이 지역과 글로벌 과제 대응을 위한 중요한 툴로서 지속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그간 쌓아온 협력의 성과를 앞으로도 공고히 다져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굳건히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차관은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과 관련해 양국이 외교당국 내 설치된 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수시 소통하며 다양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준비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성탄절을 맞아 북한 정권의 종교자유 탄압 실태를 비판했습니다. 한국인 6명이 부당하게 북한에 구금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라샤드 후세인 미국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가 24일 성탄절을 기념하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기쁨과 평화의 시간이지만 오늘날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은 탄압과 투옥, 폭력에 직면한 채 성탄절을 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성탄절 전날인 이날 자신의 사회안결망 서비스 X 계정에 이 같은 글을 올리고 종교적 자유의 부재와 박해의 위협은 성탄절 축제와 축하 행사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을 언급했습니다. 최춘길, 김정국, 김국기 등 한국인 선교사 3명을 포함해 한국인 6명이 북한에 부당하게 구금된 채 성탄절을 보낼 것이라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서는 성경을 소지하거나 신앙을 믿다 적발된 기독교인들이 자의적으로 구금되고 처형된 사례들이 잘 기록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그리고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고현철, 김원호, 함진우 씨 등 6명입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선교활동을 목적으로 미리북했다가 북한 당국에 억류돼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국기 목사와 최춘길 선교사는 중국 단둥에서 탈북민을 위한 구호 및 선교활동을 펼치다 2014년 10월과 12월 각각 북한에 체포돼 지난 2015년 6월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들의 행방과 생사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들의 행방을 신속하게 밝히고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는 미국 등 38개국으로 구성된 국제종교자유동맹이 성명을 내고 북한에는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를 포함해 한국인 6명이 억류돼 있으며 이들은 모두 앞에 31년간 자유를 박탈당한 채 지내고 있다면서 이들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김정욱 선교사의 북한 억류 4000일을 맞아 미국과 한국, 캐나다 등 3국이 잇따라 한국인 6명의 전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해 김국기 목사와 김정욱 선교사를 종교자유 희생자 명단에 올린 데 이어 지난 9월 18일에는 최춘길 선교사를 해당 명단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지난 9월 BOA와의 통화에서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이들 한국인 선교사를 종교자유 피해자 명단에 올린 것은 북한을 압박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다며 환영했었습니다.
Non-religious freedom, the Congressional Commission on Religious Freedom looks at efforts to limit religious freedom around the world and they call attention to issues when they come up.
김 전 특사는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각국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노력을 살펴보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주의를 환기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면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된 한국인 선교사 3명의 사건을 지적한 것은 북한에 무언가를 하도록 추가 압박을 가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의회 중국위원회가 지난 1년간의 조사 및 활동을 기술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 문제와 관련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탈북민 보호를 위한 5가지 구체적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국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중국 내 탈북민들이 처한 심각한 인권 침해 실태를 조명했습니다. 보고서는 2023년 여름 북중 국경이 재개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국은 탈북민을 송환하기 시작했다며 그중 다수가 여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3년 10월 중국 정부는 500명에서 600명의 탈북민 송환을 도왔다며 중국 당국의 지속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국경 재개방 이후 송환된 탈북민에 대한 학대 및 고문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0월 송환된 탈북 난민 여성 7명이 북한 내 두 구금시설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로 사망했으며 최소 한 명은 자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북중 접경 지역에서 수백 명의 탈북민을 강제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국제사회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탈북민을 경제적 목적으로 탈출한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며 합법적인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들을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CCC 보고서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문제도 조명하면서 특히 여성들이 인권 유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산물 가공 공장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근 언론 보도와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중국 기업들은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는 국제 제재를 무시하고 추가 노동자를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외화를 벌기 위해 북한에서 파견된 북한 노동자 중에는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으며 성적 학대와 착취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부터 중국에 거주하던 여성들이 대부분인 북한 인신매매 피해자들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이들이 필수적인 의료 및 사회 서비스에 접근하는 걸 거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월 팜사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워싱턴의 비영리 조직 아웃로 오션 프로젝트는 최대 8만 명의 북한 노동자가 중국 내 주요 수산물 가공 중심지인 랴오니성 둔강시와 단둥시에서 일하고 있다며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것으로 알려진 최소 3개의 중국 수산물 가공 회사가 2017년부터 12곳의 다른 수입업체를 통해 1,000톤 이상의 해산물을 미국으로 유통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아울로 우선 프로젝트 설립자 겸 디렉터인 이란 우르비나 기자는 지난 2월 VOA 인터뷰에서 중국 수산물 공장 내 북한 강제 노동과 관련해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놀라웠던 건 강제 노동에 주로 동원되는 여성들에 대한 대우가 우리가 알고 있던 일반적인 감금과는 별개로 매우 참혹했다는 점이라며 성적 학대 문제도 만연해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ost striking what we found is the treatment of these workers, of these women is pretty horrific, aside from the sort of standard captivity.
CCC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보호를 위한 다섯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의회와 행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먼저 의회는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의 활동을 승인하고 탈북 난민과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22년 9월 30일을 기해 만료됐지만 이를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이 의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북한 인권법 공백 상태는 역대 최장인 2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 내 탈북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부에는 유엔 난민기구와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중국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탈북민이 처한 취약성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중국 기업에서 생산된 해산물 등의 미국 수입을 차단하는 한편 북한 노동자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외환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정보국장이 보고하도록 지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VOA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검열되지 않는 뉴스와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국제방송처의 방송을 확대하고 중국과 러시아에서 거주하고 일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도달 범위와 영향에 대한 보고를 발표하도록 제안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CC 공동의장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 2월 중국 인권 관련 청문회를 통해서도 중국 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s not enough being done to raise it. We've raised it repeatedly here in the commission, and I have done with so many. But
한편 CCC는 315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신장 지구, 티베트, 홍콩에서의 조직적인 탄압과 강제 노동, 생체 감시 등 중국의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례를 강조하며 이에 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의회 행정부 중국위원회는 2000년 미국 의회가 중국 내 인권 실태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상원과 하원 각각 9명의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임명한 5명의 정부 고위 당국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구는 매년 중국 내 인권과 법치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합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올해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입항한 선박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이 한국과 캄보디아 등에서 압류됐는데 실제로 이들 석탄이 선적된 항구는 매우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북한 남포에 석탄 취급 항구를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24일자 위성사진에선 대형 선박 두 척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이가 각각 150m와 135m인 이들 선박 바로 앞 부두에는 검은색 물체, 즉 석탄이 가득합니다. 또 150m 길이의 선박의 적재함 속에도 마찬가지로 석탄 추적 물체가 실려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7년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 2371호에 따라 석탄을 포함한 어떤 광물도 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최대 석탄 취급 항구인 이곳에서 대형 선박 두 척이 석탄을 싣는 듯한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BOA가 이런 방식으로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인 남포와 송림, 대안, 그리고 동해의 청진항을 살펴본 결과 올해 이들 항구를 드나든 선박은 209척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남포가 70척으로 가장 많았으며 청진이 62척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안과 송림에선 각각 43척과 34척이 발견됐습니다. 올해 발견된 209척은 2023년 한 해 동안 포착된 133척에 비해 1.5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구름이 낀 날이나 위성사진이 촬영되지 않은 날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곳을 드나든 선박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석탄 항구를 출입한 사실만으로 이들이 석탄을 외부로 반출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표적인 금수품인 석탄을 취급하는 항구에 이처럼 많은 수의 대형 선박이 정박한 것은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또 과거 유엔 안보리와 미국 정부는 제3국 혹은 공해상에서 거래된 북한 석탄의 출항지를 이들 항구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올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 석탄 수출이 증가한 정황은 올해 해외에서 포착된 사례를 통해서도 일부 엿볼 수 있습니다. 앞서 BOA는 캄보디아 법무부 문건을 분석해 올해 2월 캄보디아 정부가 북한산 석탄 12,000톤을 싣고 있던 중국 선적의 항진능호를 억류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석탄 항구가 여전히 운영 중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는 올해 5월 26일 팔라우 선적의 CC9호와 이 선박에 실린 북한산 석탄 4,800톤을 적발해 동결 조치했습니다. CC9호는 캄보디아 당국에 억류되기 전인 4월 초부터 약 한 달 동안 북한 서해 해상에서 머물며 수시로 위치 신호 장치를 끄는 등의 수상한 항적을 보였는데 이때 북한 남포 등 주요 석탄항에 입항하거나 북한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을 선적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올해 3월에는 한국 정부가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적 미상 선박 더이호를 납포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더이호가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 덕성호와 만나 북한산 석탄을 건네받았다며 이들 선박들이 선체를 맞대고 북한 석탄을 넘겨받는 장면이 담긴 위성사진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더이호는 억류 전까지 러시아로 향하고 있었는데 해운업계 전문가인 한국우창해운의 이동근 대표는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과거 횡행했던 북한산 석탄에 대한 원산지 세탁 가능성을 제기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지금 엄청난 양의 석탄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 그다음에 인도까지 러시아산이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이 배가 북한에서 나와가지고 러시아로 석탄을 운송하게 됐다는 건 아마도 제3국으로 가기 위한 환적의 그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처럼 선박을 이용한 북한의 대북제재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 17일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대응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20여 개국 선박업계 관계자, 정부 관리 등이 참석했는데 국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행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제재를 회피하고 대량 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려는 북한의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24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미국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비롯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가 한반도 인근에 해군 함정을 보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캐나다는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을 통해 북한 선박과의 불법 환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시영 기자와 김영교 기자의 대담으로 들으시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캐나다의 이번 활동부터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캐나다 해군 호위함 오타와함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일본 주변 해역에 파견돼서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감시 활동을 벌인 건데요. 캐나다군 함정이 이번 관련 활동에 참여한 것은 2018년 이후 11번째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오타와함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선박 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행위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과거에 캐나다군의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최근까지 먼저 호주, 뉴질랜드, 한국, 일본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물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이 나토 소속 국가들의 관련 감시 활동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죠.
캐나다도 나토의 일원입니다. 캐나다는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부터 네온 작전이라는 명칭의 작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사례로는 해군 호위함 밴쿠버함이 지난달에 한반도 주변에서 실시했던 감시 활동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공군 CP-140 오로라 장거리 해상 초계기도 파견해서 북한 선적 선박과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지난 6월 중순 캐나다는 또 다른 호위함 몬트리올함을 이 네온 작전을 위해 이 해역에 파견했고요. 이번 오타와함 파견으로 관련 감시 활동에 올해만 총 4차례로 참여한 셈입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활동들의 국제법적 근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어떤 겁니까?
네, 유엔 안보리 결의입니다. 안보리는 2017년 9월 북한에 6차 핵실험이 있었죠. 이에 대응해 대북결의 2375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르면 석탄,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의 밀수를 막기 위한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네온 작전도 국제사회의 관련 활동들과 아울러 결의를 근거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캐나다 국방부는 최근 VOA의 서면 질의에 이 네온 작전은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의 핵무기 시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안된 유엔 안보리 제재 감시 활동에 대한 캐나다의 기여라고 그 취지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2019년 4월과 2021년 4월에 이 네온 작전을 2년씩 연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고요. 지난해 4월에는 2026년 4월까지로 3년 연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김 기자가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선박 감시 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꽤 있는데 다른 나라들의 사례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같은 국제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2018년 이후 캐나다 외에 미국,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이 항공기 또는 함정을 이 해역에 보내서 감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특히 올 들어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처음으로 이 활동에 참여를 했는데요. 함정을 통한 불법 환적 감시 활동을 벌이는 등 국제사회의 참여도 이처럼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네, 북한은 이처럼 한반도 주변에서 이어지고 있는 국제사회의 감시 활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죠.
네, 프랑스가 참여했던 지난 10월이었죠. 이 해군 호위함 프레리알함이 감시 활동을 시작하자 북한은 조선유럽협회 류경철 연구사 명의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성명에서 안보리 대조선 제재결의 이행이라는 미명 아래 2019년부터 해마다 조선반도 수역에 군사력을 들이밀고 있는 프랑스의 긴장 격화 시도가 커다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고요. 앞서 네덜란드가 처음 임무에 나섰던 올 5월에는 외무성 대외정책실장 명의의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최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뉴질랜드 등이 한반도 주변 수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군함, 군용기를 보내 영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캐나다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감시 활동 관련 소식 알아봤습니다. 북한이 올해 2월까지 내야 하는 유엔 분담금을 10개월 넘게 내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의 0.005%에 불과한 예산을 분담하고 있지만 매년 납부 시한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함자 기자입니다.
북한이 유엔 회원국의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사무국의 분담금 현황 홈페이지에 따르면 17일을 기준으로 북한을 제외한 150개 나라가 올해 분담금 납부를 마쳤습니다. 이 중 51개 나라가 올해 유엔 분담금 납부 시한인 2월 8일 이전에 납부를 끝냈고 99개 나라는 시한을 넘겨 분납금을 완납했습니다. 북한은 아직까지 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는데 이는 분담금을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은 매년 시한을 한참 넘긴 시점에 분담금을 납부해왔습니다. 지난해엔 전체 142개 분담금 완납 국가 중 141번째로 납부를 마쳤고 2022년엔 114번째, 2021년엔 65번째로 분담금을 유엔에 냈습니다. 매년 분담금 납부 순위가 점차 뒤로 밀린 것인데 북한은 올해도 이 같은 양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북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야 할 분담금이 적습니다. 유엔이 각 나라의 경제 상황, 특히 국민소득과 외채 등 객관적인 경제 지표에 근거해 분담금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북한에는 2019년에서 2021년 매년 전체 예산의 0.006%에 해당하는 분담금이 책정됐고 2022년부터는 이보다 0.001%포인트 줄어든 0.005%가 청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 북한의 분담금은 매년 15만 달러 수준입니다. 분담금 비율이 2.574%인 한국에 비교하면 5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올해 마감일을 약 열흘 앞둔 1월 29일에 8,110만 달러에 달하는 분담금을 유엔으로 보냈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1월 31일에 7,529만 달러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미국은 유엔 사무국이 발표하는 분담금 나라 목록에 매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라로 꼽힙니다. 회계 연도가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인 미국은 1985년부터 유엔이 기준으로 삼는 연도가 아닌 미국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국 의회는 유엔 등 국제기구의 일부 정책이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과 모순된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삭감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실제 유엔에 납부하는 분담금은 매년 7억 달러 수준으로 여전히 다른 나라를 압도합니다. 유엔 사무국이 책정한 미국의 분담금은 22%, 유엔 전체 예산의 5분의 1 이상을 미국이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북한과 비교한다면 미국의 분담금은 4,400배 많습니다. 현재 미국 다음으로 분담금 규모가 큰 나라는 중국이며 일본과 독일,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분담금 납부 관련 사안을 문의한 상태로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정보통신 분야 외화벌이 활동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한 북한인 15명과 관련 기관 한 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가 지정한 제재 대상은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 등으로 모두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 총국에 소속돼 해외에 주재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 파견해 북한 정권의 거액의 군수 자금을 상납해온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와 이 기관의 단둥주재 단장으로 활동해온 신정호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오는 30일 0시부터 시행됩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와 외환거래는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발생한 대규모 비트코인 도난 사건이 북한 해커 집단의 소행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일본 수사당국은 북한의 이 같은 사이버 범죄 활동을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와 국방부 사이버범죄센터, 일본 경찰청은 2024년 5월 일본 가상화폐 거래소 DMM에서 발생한 미화 3억 800만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도난 사건이 북한 해커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23일 보도 자료를 내고 이같이 전하며 이번 도난 사건은 제이드 슬릿, UNC-4899와 슬로우 PC스로도 추적되는 트레이더 트레이터의 위협 활동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레이더 트레이터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의 일부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말 북한 사이버 행위자가 미국의 최대 구직 전문 사회연결망 서비스인 링크드인의 채용 담당자를 사칭해 DMM에서 가상화폐 지갑을 관리하는 직원에게 접근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어 해당 직원에게 채용 전 시험이라며 악성 코드가 담긴 인터넷 주소를 보내 접속하게 한 후 이를 통해 지난 5월 말 직원이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관련 정보를 빼내 가상화폐를 유출했습니다. 탈취 금액은 4,502 비트코인, 미화 3억 800만 달러 상당입니다. FBI는 보도자료에서 FBI와 일본 경찰청, 미국 정부 및 국제 파트너들은 사이버 범죄와 가상화폐 절도를 포함한 불법 활동을 통해 정권의 수익을 창출하는 북한의 행태를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암호화폐 탈취 등 사이버 범죄 활동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미국 암호화폐 분석회사 체인얼리시스가 지난 19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 연계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13억 4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에 6억 6천만 달러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올해 북한 해커들이 탈취한 암호화폐 규모는 전체 피해 금액 22억 달러 가운데 61%를 차지합니다. 앞서 지난 15일 세계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을 해킹 분야에서 주요 국가 주도 위협 행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2017년 이후 30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훔쳤다고 지적하며 지난해에만 최대 10억 달러에 이르는 자금 탈취 사건에 연루됐다고 부연했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인 마이클 바나트 맨디언트 수석 분석관은 지난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오직 정권의 수익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암호화폐 탈취와 자금 세탁, 사이버 공격 활동을 그 누구보다 공격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국가가 범죄를 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a criminally sponsored nation-state actor. It doesn't come from the bottom top down. It comes from the bottom up. The money does. So they actually their operations.
바나트 수석 분석가는 북한은 특히 다른 국가 행위자와 달리 정부가 자금을 지원해 사이버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사이버 활동을 통해 수익을 벌어들여 정권에 바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목표에 따라 북한의 사이버 행위자들은 제재를 회피하고 수익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기술들을 모방하고 채택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17일 북한이 디지털 자산의 악용을 포함해 대량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복잡한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북한의 암호화폐 자금 세탁에 관여한 개인 2명과 기관 한 곳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일본은 지난해 8월 열린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해 실무그룹 회의를 개최하며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대응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9월 미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서울에서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회의를 열고 북한이 불법 대량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에 사용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 정보기술 인력 제3국 조력자를 통한 수익 창출 및 자금 세탁 노력을 방해하기 위한 3국 협력 강화의 실질적 진전을 검토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부인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2년 2월 홈페이지에서 잊지도 않은 사이버 공격과 가상화폐 절취설을 퍼뜨리는 미국의 비열한 행위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중국 중고 선박을 국제기구에 등록했습니다. 올해만 20여 척이 북한 깃발을 단 가운데 이들 선박이 기존 제재 선박을 빠르게 대체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선박의 등록 현황을 보여주는 국제해사기구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 GISIS에 새로운 북한 선박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선박의 이름은 성간호, 중량 톤수 489톤인 이 선박은 이전까지는 중국 선적의 저딩 55219호였지만 지난해 2월 북한 해사기구에 등재되며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이후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야 북한 선적 취득 사실이 IMO에 정식으로 보고된 것입니다. 최근 북한은 수개월 혹은 수년 전에 자국에 등록한 선박을 뒤늦게 IMO에 보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선박이 돌연 북한 선박이 돼 나타났다는 것은 북한이 중국에서 중고 선박을 구매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북한과의 선박 거래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결의 231호에 대한 위반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에서 중고 선박 구매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관호는 올해 IMO에 등록된 25번째 북한 선박입니다. 중국 등의 깃발을 달고 운항하던 선박 25척이 올해 북한 선박으로 다시 태어난 것인데 이는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가 올해 최소 25건 추가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북한이 자국 해사기구에 등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8척, 지난해 48척 등 최근 2년 동안 56척의 선박이 북한 깃발을 달았습니다. 또 범위를 지난 5년으로 넓히면 북한이 구매한 선박은 70에서 80척에 이릅니다. 북한이 구매한 이들 선박은 중국 등 다른 나라 바다에서 종종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북한 선박은 연식이 40에서 50년 된 경우가 적지 않았었는데 중고 선박 구매 가속화로 현재는 2000년대에 건조된 비교적 신식 선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선박이 기존 대북 제재 대상 선박마저 빠른 속도로 대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약 40척의 북한 선박을 제재한 상태로 이들 선박은 다른 유엔 회원국으로 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선박 대신 새로운 중고 선박이 항해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 중고 선박 중에는 기존 대북 제재 대상과 마찬가지로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재 선박이 아닌 만큼 별다른 제약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 2019년 구매에 등록한 4,702톤급 유조선인 뉴콘코호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2019년까지 한국 선적의 우봉호였던 뉴콘코호는 같은 해 매각된 이후 대북 제재 위반 행위로 악명 높은 선박이 됐습니다.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뉴콘코호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직접 유류를 싣고 북한 남포에 여러 차례 입항했으며 공해상에서도 수십 차례 불법 환적 행위에 가담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다른 선박의 이름과 등록 정보를 도용하는 방식으로 위장을 시도한 정황도 수차례 포착됐습니다. 그럼에도 유엔 안보리는 뉴콘크호를 비롯해 북한이 최근 불법으로 매입한 선박을 단 한 척도 제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박을 제재할 실질적 권한을 쥐고 있는 안보리가 지난 2018년 10월을 마지막으로 선박에 대한 제재를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안보리가 선박을 제재하기 위해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반대 없이 15개 나라 중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최근 몇 년 사이 북한의 우호국이자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가 새 대북 제재 부과에 반대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기존 대북 제재 선박을 새로운 중고 선박으로 대체한 북한은 비교적 여유로운 상태에서 선박을 운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해군 대령 출신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원회 전문가 패널에서 활동했던 닐 바츠 전 위원은 24일 BOA에 현 상황을 북한이 제재의 공휴일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It's not only acquired illegally, it's engaging in legal trade by operating. And of course, North Korea has taken advantage now.
와츠 전 위원은 북한은 선박을 불법으로 취득했을 뿐 아니라 선박을 이용해 불법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러시아나 중국이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만큼 북한이 제재의 공휴일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마지막으로 선박을 제재한 2018년 이후 유엔 안보리 전문가 패널은 여러 선박에 대한 제재 지정 권고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와츠 전 위원은 러시아와 중국이 협조하지 않는 현 상태에선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가 불가능하다면서 각국의 독자 제재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법 중고 선박 취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박 판매자와 브로커, 관련 회사 등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컨더리 제재, 즉 2차 제재를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OA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중고 선박 구매에 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B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B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B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뷰이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 알아봅니다. 북한 오늘 전 지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5도, 최고기온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입니다. 지역별로 알아봅니다. 평안남도 맑겠습니다. 평양기온 영하 10도에서 영하 1도, 안주 영하 13도에서 영하 2도, 남포 영하 7도에서 0도입니다. 평안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신의주 영하 11도에서 영상 2도, 수풍 영하 15도에서 영상 4도, 강계 하루 종일 구름 많고 흐리겠습니다. 영하 17도에서 영하 6도입니다. 평안남북도 경기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해주 오후에 구름 많습니다. 영하 7도에서 영상 2도입니다. 용현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개성 맑은 가운데 영하 9도에서 영상 1도입니다. 사리원 영하 8도에서 영하 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함흥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장진 영하 20도에서 영하 9도, 해산 하루 종일 흐리겠고 영하 20도에서 영하 8도입니다. 원산 평강 맑은 가운데 원산 기온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 평강 영하 15도에서 영하 3도입니다. 함경북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청진 기온은 영하 8도에서 0도, 선봉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삼지연 하루 종일 구름 많겠고 영하 24도에서 영하 13도입니다.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맑습니다. 먼 바다 구름 많겠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하루 종일 1에서 2m, 먼 바다 하루 종일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오전에 1에서 2m, 오후에 2.5m로 높아지겠습니다. 먼바다 오전에 1에서 2.5m, 오후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2월 2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12월 27일 금요일에 보내드린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를 상대로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에 열려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6일 강조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하지만 공허한 대화는 러시아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휴전은 아무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는 길이라며 휴전보다 더 확실한 조치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안보와 이웃나라들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보장하는 모든 조건을 명시하는 최종적인 법적 합의가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합의를 위반할 수 없도록 국제법적 방식으로 고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협상 제안을 프랑스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프랑스의 동료들이 우리에게 비공식 채널을 통해 접촉해왔다면서 우크라이나 문제에 관해 대화를 조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방안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제안이 파리, 프랑스 정부에서 왔다고 라브로프 장관은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제안은 우크라이나를 뺀 채 논의할 수 없다는 서방의 원칙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다면서 진지하게 받아들일 의욕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2위 규모 국적 항공사인 일본항공이 26일 사이버 공격을 받아 여객기 등 항공편 일부가 결항 또는 지연되고 화물 처리에도 차질을 빚었습니다. 연말 여행객과 우편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날 일본 우정공사 측은 일본 항공 항공편 지연으로 우편물과 소포 배달이 영향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는 승객들이 직원들에게 질문을 하거나 휴대폰을 초조하게 확인하는 모습이 목격되는 등 혼란을 빚었습니다. 당국은 즉각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부 대변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회견에서 시스템 복구를 최대한 빨리 완료하고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적절히 대응할 것을 국토교통부를 통해 일본 항공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사 측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께 시작된 이번 사태로 60편이 넘는 국내선과 국제선 항공편이 최대 4시간까지 지연됐습니다. 그리고 국내선 2편은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권 판매도 일시 중단됐습니다. 이후 일본 항공 측은 원인을 확인했고 시스템을 오후 2시까지 복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항공 측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관해 네트워크가 여러 소스에서 단기간에 다량의 데이터를 보내는 분산 서비스 거부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조사 관계자들이 언론에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항공 측은 승객과 관계자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을 깊이 사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망자 최소 38명을 발생시킨 25일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추락사고의 원인은 러시아의 미사일이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로뉴스는 26일 아제르바이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러시아의 지대공 미사일이 수요일 카자흐스탄 악타우에 추락한 아제르바이잔 항공기 사고의 원인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엠브라에르 190기종인 이 여객기는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이륙해 러시아 연방 소속 체첸공화국 수도 그로즈니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동쪽의 카스피해 쪽으로 방향을 틀었고 악타우 인근에서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추락했습니다. 출발지 바쿠와 도착 예정지 그로즈니는 모두 카스피해 서쪽에 있고 악타우는 동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항공기가 카스피해를 가로질러 이동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국이 즉각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영 매체는 짙은 안개로 해당 항공기가 그로즈니 착륙을 포기하고 경로를 변경했던 것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독립언론 메두자는 사고 당일 보도에서 미사일 격추가 사고 원인으로 유력하다면서 정황상 미사일 발사의 주체는 러시아군일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을 지원하는 체첸의 여러 도시를 상대로 우크라이나가 최근 드론 공습을 시도했고 이에 맞서 러시아가 방공태세를 강화한 상태였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미국 매체들도 이 같은 관측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일 CNN 방송 화면에 나온 사고 당시 영상에는 여객기 꼬리와 왼쪽 날개에서 구멍 여러 개를 포함해 파손된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시리아에서 최근 붕괴한 독재정권 추종 세력의 매복 공격으로 경찰관 14명이 숨졌다고 과도정부가 26일 밝혔습니다. 모하메드 압둘 라흐만 과도정부 내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정권의 잔존 세력들이 밤사이 북서부 지중해 인접도시 타르투스에서 공격을 가해 경찰관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세계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575, 9800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490, 1151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7465,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